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에 살갑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주셔서 이 말씀의 어떠함을 아는 지식과 이 말씀의 어떠함을 아는 자다운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이성이 깨어있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다 받아낼 수 없는 유아들 가운데도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임재 분위기 안에서 그 영혼이 순화되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태중에 있는 영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후 400년경에 아일랜드 출신의 한 수도사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수도사들의 이상향이었고 새로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방문한 수도사가 로마의 사회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수도사의 눈에 펼쳐진 로마의 모습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이 젊은 수도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로마가 이처럼 타락하게 되었는가 고민하게 되고 이런 오랜 고심 끝에 그는 로마 사회가 이처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운명론적인 결정론, 사실은 예정론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이것을 운명론적인 결정론으로 생각하고 바로 여기에 로마의 부패의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수도사 이름이 다름 아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 본성은 선하고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내적으로 아직 건강하다. 그래서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담이 범한 죄는 그 개인의 죄일 뿐 우리에게 그 죄는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럼에도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나쁜 모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인간에게 약간의 도움만 줄 뿐 사실은 인간의 의지 안에 힘이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단적 가르침이고 칼빈 시대 야콥 아르미니우스가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주장도 성경은 분명히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판단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은총 교리를 강조하면, 은혜 교리를 강조하면 사람이 방자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좋아하면 나중에는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잘해주고 위해주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문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먼저 1절에 두 가지 질문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는가? 5장 20절 하반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는가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이 5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기초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예를 든 바대로 큰 산에 산사태가 만약에 나면 그 작은 마을을 그 산이 다 묻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큰 홍수가 나면 마을 전체가 다 그 큰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처럼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풍부하면 그 죄 문제는 언제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런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궤변입니다. 궤변적인 질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라고 하는 게 있고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A는 악한 것이고 B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A가 항상 좋은 B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더 좋은 B를 가져오기 위해서 A를 더 많이 하는 게 옳지 않는가 하는 논리적인 진술은 가능해요. A가 B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A를 많이 하면 B가 따라온다. 논리적인 진술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확보하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짓는 거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도바리 분명히 말했죠. 2절에서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불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 것은 창조주에게 불장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하동에 사는데요. 황토로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응접실에 빼치카가 있어요. 거기에 장작을 넣으면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따뜻하면 좋잖아요. 따뜻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집을 다 뜯어가지고 만약에 난로에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이 아무리 따뜻하고 좋아도 따뜻한 불이 좋다고 해서 땔감을 다 불살라버릴 뿐만 아니라 집까지 다 불태워버린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시도들을 때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떤 사고의 알고리즘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까? 사람은 이성으로 항상 길을 내거든요. 이성 안에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면 그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게 되는가 하면 아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여지를 보이게 될 때 그 여지 안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죄를 참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니 이전에 그 죄도 용서받았지 않았는가. 이번에 딱 한 번만 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이니 죄를 한 번만 짚자. 그러고 그만두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강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름에서 죄는 속임과 강박이라고 그래요. 강압. 죄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 이성 안에서 속여요. 그리고 우리의 경향성을 그쪽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요. 극단적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형이 강한 불만을 품는 것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속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지 한 1,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생의 마음에 슬며시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받아오셨고 그처럼 길길이 날뛰던 형의 마음도 좀 누그러졌고 그러니 이제 슬슬 한번 일을 더 저질러 볼까? 먹고 살 만큼 재물을 챙겨서 몇 주 나가서 살다가 그 이전에 그때 참 그 죄를 지을 때 너무 짜릿했는데 그 죄를 한번 짓고 또 다시 한번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이전보다 더 큰 잔치로 잔치를 베풀면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생각이 옳고 바른 생각일까요? 결코 옳고 바른 생각일 수 없고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그는 폭행자요 비방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에 앞장섰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많이 말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은 사실이에요. 영국의 노예 무역상이었던 아이작 뉴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많고 끈질겨도 은혜를 이기는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광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신자는 절대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사망이 갖고 있었던 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 은혜로 넘겨졌기 때문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의 다스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은혜의 원리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죄나 사망이 아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이 은혜는 사망을 이기게 합니다. 단지 죽음을 이긴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는 은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핀 바대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관련된 은혜입니다. 이게 사망을 이기는 첫 번째 은혜의 성격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경건이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죄 은총이죠. 사죄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역동적으로 다스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서서 칭의를 얻은 성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제가 지난주일날 오늘 말씀과 함께 다루려고 다 설명을 못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우리말로 왕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원래 본뜻은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을 이기는 두 번째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의 양과 죄 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고 죄가 깊으면 은혜도 더 깊습니다. 죄가 넓고 광범위하면 은혜는 더 넓고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지 죄가 은혜를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었죠. 세례요한이 했던 말인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선물을 받으니 은혜에 더하여 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계속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처럼 은혜를 많이 강조하게 되면 삶이 방자해지는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서 제가 예를 든 주 4세기경에 펠라기우스가 방문했던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사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서 도리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한 바대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인간의 성품 자체가 타락했고 무엇보다 날 때부터 태어나는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죄를 범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이 죄가 극복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 죄를 더 짓자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패한 자이니 죄악은 피할 수 없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받아 누린 일에 더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율법 폐기론주의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극단은 뭡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얼마 전에 죽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뭐 저는 그분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그분이 한 말은 동의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쪽이지만 실제 생활은 펠라기우스 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론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쪽이다는 말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펠라우스 쪽이다. 율법주의자로 자라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농후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사려고 강박적인 노력을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하면 저 세상에서 상급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대개 바울 서신은 이론 쪽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는 없느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쪽이 훨씬 많은 쪽이 어디냐? 공동서신이에요.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거의가 다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 그 당시 거짓 선자들에 대한 매우 소원 비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내가 행한 것이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나아가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 죄를 사는 은혜는 충분히 있으니 내가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동 서신서의 저자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질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도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싶을 때 특별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허락을 받으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 친구 누구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도 허락했대요. 되게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게 우리의 경향성이에요. 성경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선을 항상 넘어섭니다. 이스라엘도 결국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망해버렸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만을 탓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을 전혀 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반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또 그런 식의 생각을 한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심리적 요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괴로움 그리고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거듭난 의사가 아닌 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그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과 어려움, 죄책감,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할 때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는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갈등들 나도 참 동감한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다독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범하는 법이고 성장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담이나 카운셀링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공감이죠. 기본적인 거죠.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항상 헤아려 주기만 하고 그 삶의 문제점, 그 삶의 구조적인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전혀 터치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냥 얼마나 힘드냐, 손잡아주고 등떠대주고 이것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의사도 매사에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하는 실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만약에 말을 하면 그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나 스스로는 참 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제가 의사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행한 일이 그렇게 뭐 문제되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고 결국 점점 죄의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분명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면 환자는 결국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덮어두게 되므로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도 죄를 덮고 남을 만한 은혜가 풍성하니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천주교인들이 훨씬 더 기독교인들보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더 양호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보면 고해 성사하면 되거든요.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입히시고 우리 의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 그러니 죄를 범하면 죄 고백하면 되고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조차 죄를 고집하다가 망해버렸고 그리고 구속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실제에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표는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의와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죄를 의식하는 사람이고 그 죄를 깨어 부숴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그 죄를 없애는 사람이에요. 물론 때로 실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현재적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 우리 자신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상 구원이 뭔지 또 구원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입으로 토설 하기도 하지만 사실 자기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그 마음과 행위를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은 악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고 여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런 회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살펴 죄를 발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 은혜를 구하고 체험하기보다 적당히 자기 죄를 변명합니다. 요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술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술을 이렇게 강요하면 뭐 사실 술을 먹는 것이 악 그 자체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도 안수집사야. 설입사도 아니라며. 그럼 술 받아 먹어야지. 뭐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아,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의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향평준화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왜 역사적 개혁교회를 지향합니까? 수평적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나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수직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을 쭉 보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낫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이야기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어떠함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읽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거룩합니까? 은혜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그들은 그렇게 성화를 위해서 애썼을까요? 그분들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까? 우리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객관적인 사실 앞에 서야 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용서의 은혜 속에 안주하여 마음 편히 살다가 자신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기준을 오늘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를 비춰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가하겠다라는 생각은 가당치도 않은 생각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좀 거슬러 내려가서 6장 14절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성격 때문입니다. 은혜의 일반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친절, 이것이 은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왜 이런 정의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 때문이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참고하면 은혜는 무자격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미소를 보내지 않아요. 너 참 착하구나. 선물 줄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참 귀엽다. 예쁘네. 뭐 주는 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대상의 무가치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타락한 후손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그의 자격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과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대가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로마서 4장 설교하면서 왜 12장에서 갈대아 우를 떠났을 때 우로 땅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고 완전히 낙심되었을 때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력이셨다는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다고 그랬죠? 만약에 12장에서 그것을 그 사건 즉 갈대아우르 떠난 것을 높이 사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아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감우슴 결단이 필요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창세기 저자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그 사건을 15장에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대상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은혜일 수 없고 혹 은혜라 할지라도 은혜의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언제 빛납니까? 그럴 만한 이유나 자질이나 어떤 자격도 없을 때 은혜가 빛나는데 저는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래도 좀 내놓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남들한테 사람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저도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실제로 받을 수 없고 은혜를 혹시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은혜를 크게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 공로 없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간의 타락과 부족함과 무능을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구원과 관계에서 역사하면 한 번 시작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고 그 구원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시작한 것을 우리의 행위로 완성시키려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말한 바대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 일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교만을 드러낸 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은 저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바리새적 교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타나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손을 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행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제가 뭐가 없다 그랬죠? 자랑이 없다 그랬죠. 교만이 없다 그랬죠. 겸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정말로 역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금에 그냥 쪄든 배추처럼 되고 말아요. 무엇보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죄 가운데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이 말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머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죄가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반전시킬 만한 강력한 능력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앞서 로마서 5장 21절에 왕노릇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다스리다, 지배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은혜를 주권자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맡겼는 것처럼 은혜가 바로 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죄가 주권자로 되어 있어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은혜가 주권자로 있어서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이 죄가 흉측한 모습을 딱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까불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죠. 죽음의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고상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방자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떠버리고 오버액션하고 허풍을 떨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고, 은혜는 그렇다고 말해요. 은혜라고 왕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지혜나 힘과 능력이 없어서 큰 소리 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안에 다스리고 역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래 허물과제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는 죄와 사망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끝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6장 6절 하반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다스렸다는 것입니까? 사망과 죄가 다스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그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항상 수동적인 측면, 받아 누리는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는 전적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우리의 조건에 의지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무엇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대가에 불과합니다. 싹세 불과합니다. 이러면서 은혜는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능동적인 측면, 즉 역사하는 은혜 활동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망을 이기는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죄 용서의 은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죄를 죽이라 그래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디 이사 가면 주소지 이전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스관 열어서 연결시키고 뭐 하잖아요. 아파트 등록하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삶의 패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여기 나오신 것이고 또 지금 말씀을 듣는 것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저는 예배합니다. 한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그것으로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테러범이 출현하면 테러범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관이나 특공대원들이 나서 진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준동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버립니다. 할 대로 해버리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된 신자는 원리적으로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 이 자체는 결국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과 뗄 수 없는 영광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3절로 가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례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신자는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신자 안에는 은혜와 죄가 공존하게 됩니다. 가장 나쁜 신자 안에도 은혜가 있고 가장 좋은 신자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본성, 부패한 본성을 죽을 때까지 털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와 은혜가 서로 보좌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압도당하든지 죄에 압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든지 은혜의 지배를 받든지 어느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지 어떤 지배권도 나를 자제하지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상관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은혜와 죄가 공존하는 마음의 보좌는 딱 하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자는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은혜는 단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아닌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 원리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구제할 때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을 예상하고 구제하는 것은 그건 구제가 아니죠. 돌아올 게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그 진정한 구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은혜를 주어진 순간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죄의 능력과 영향력을 극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말로 쏴붙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그야말로 박살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냥 입을 닫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학교 학부모 모임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양육 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읽는 거 참 좋은데 성품이 구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전적 지식에 불과하고 실제 삶에서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래야 된다. 저런 상황에는 이래야 된다. 이럴 때는 격리시켜야 된다. 들어서 알지만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왜 안 되죠? 그게 기억이 잘 나지도 않기도 하지만요. 성품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은혜를 설명합니까? 은혜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죄에 걸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복음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같이 정돈된 지식으로 전달하지 않지만 이런 은혜의 원리를 복음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현장에 붙잡힌 여자,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다른 남자와 여자와 간통하면 거의 뭐 초죽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다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조건에 기대지 않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삼의 은총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게 하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원리적인 측면에서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아버지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증인은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안으로는 그를 믿는 죄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것이고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책을 수년 전에 읽었죠. 토마스 보스턴의 책. 그 책이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이런 원리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는 자비로운 정서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일치하는 원리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지, 너 은혜 받았지. 그럼 됐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방만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악된 육체 욕구를 거절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범죄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죄를 사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죄에 거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또 죄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은혜에 또 신세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종로로 전혀 약간의 요동도 없이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조금의 요동도 없이 0.01mm의 요동도 없이 그대로 가는 비행기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는데 그러나 치우치면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종로로 돌아와야죠. 이쪽으로 치우치면 또 이쪽으로 돌아오고 또 저쪽으로 치우치면 또 돌아오고 은혜에 신세 지셔야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복음이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참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은혜가 실제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삶의 방식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삶의 원칙을 따라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함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러다가 때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는 또다시 은혜에 신세지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서 내모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이미 주께서 아셨던 죄요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방자하게 만들어서 죄를 지을 때 손쉽게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